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연방 항소 법원은 7일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구두 변론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전국 보안관 협회를 상대로 연설하면서 구두 변론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지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외국인의 입국과 난민 수용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판사의 행정명령 시행 중지 명령은 잘못된 것이며 매우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다른 15개 주 법무장관들과 미국 시민자유연맹 약 100여 개의 기업들이 워싱턴과 미네소타주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베시 디버스 교육장관 내정자가 17일 가까스로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50대 50 가부 동수가 이루어졌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의 인준에 찬성하는 결정표를 행사하면서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부통령이 강요 인준 표결에서 결정표를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인준안 통과에 반대하는 민주당 측에 합류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디보스 내정자가 공공교육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인준 표결에 앞서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디보스 내정자가 개혁가로서 뛰어난 교육장관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프간 수도 카불의 대법원 근처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20명이 사망하고 약 40명이 부상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대법원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망자 중에 적어도 여성 2명과 어린이 1명이 포함됐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비인간적이고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직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러시아 제재 해제 계획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러시아의 행동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제재 해제는 현명한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해링턴 백악관 전략기획 담당 부보좌관은 6일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마련한 제재 관련 토론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킬 어떠한 안도 본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재 완화 계획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아직은 행정부 출범 초기고 앞으로 많은 것들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등 테러단체 소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데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은 아사드 대통령이 7일 벨기에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사드 대통령은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며 실질적인 것을 기대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또 ISIL을 겨냥한 싸움을 강화하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고액권 지폐 사용을 전격 중단하는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한 것은 시의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화폐개혁 뒤 의회에서 처음 행한 연설에서 모디 총리는 경제가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것은 강경 조치를 취하기에 올바른 시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를 수술에 빗대 만일 병들어 수술이 필요하면 의사는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당뇨와 같은 수치를 통제하도록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연장전까지 치르는 가장 극적인 결승 경기였던 미식축구 슈퍼볼 경기가 끝난 지 수일이 지났습니다만 열기는 아직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슈퍼볼 경기의 영웅이자 역대 최다 우승, 최다 최우수 선수의 기록을 가지게 된 톰 브래디 선수의 우승 당시 경기복이 도난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대역전승을 이끌고 축하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에 누군가가 슬쩍 들고 간 것이죠. 문제는 역사적인 기록의 사나이가 입었던 운동복인 만큼 그 가치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약 50만 달러 정도로 미국의 웬만한 집 한 채 가격을 상회하는 정도의 비싼 가격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가 열렸던 텍사스주의 주지사는 텍사스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운동복을 되찾고 범인을 잡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보안관들까지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경기는 끝났습니다만 이 치열한 승부가 나온 뒷이야기들의 여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2월 8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함흥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기록하겠고요. 끝으로 청진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분포 예상됩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존 레전드의 노래입니다. Open Your Eyes, 눈을 떠 나를 바라봐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I see you in a lonely place. How can you be so blind? You're still regretting the love you left behind. Changes sitting alone each night. Are you expecting to find a love that's right? Darling, open your eyes. Let me show you the light. Girl, you never find a love that's right. Darling, open your eyes. Let me show. Thank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목요일 9일부터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미국 내 투자 기획을 제안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중국 정부가 다음 달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친중국 인사인 캐리 람 전 총리 정무사장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한다고요?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한다고 일본 정부가 화요일 공식 발표했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답방도 요청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일본과 미국 정상 두 차례 회담한다고 전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예, 먼저 금요일에 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1차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다음 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이 남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두 정상이 함께 골프를 치면서 두 번째 회담을 진행합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 새 정부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로 이름 붙인 이 포괄적 경제협력 사업을 지시할 방침이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탈퇴를 선언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거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제안할 미일 성장고용 이니셔티브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외무성이 공동으로 준비한 건데요. 향후 10년간 미국 안에 4,5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생길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70만 개를 만드는 파격적인 미일 경제협력 방안이라고 일본 정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 4,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생기는 건가요?
예, 일본 재무성은 고속철도와 에너지 그리고 인공지능 등 이렇게 세 가지 미래 산업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미국 안에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고속철도 부문은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 철도 건설 사업을 비롯해서 미국 내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충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나머지는 에너지와 인공지능 분야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두 나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또 민간 항공기의 생산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고요. 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산업 분야 가운데 하나가 이 로봇 산업인데요.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이버 안보 관련 시설을 미국 안에 짓는 것도 추진 중입니다.
예, 자 일본이 이렇게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미국에 제안하는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경제적인 이유와 안보상 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경제적인 이유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새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본이 입게 될 타격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연간 600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보고 있는 걸로 미국 상무부 자료에서 나타났는데요. 예,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일본이 자동차 수출 등에서 타격을 입기 전에 미국 내 투자 그리고 미국 내 생산, 미국인 고용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발빠르게 협력한다는 겁니다.
네, 이 안보상의 필요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죠?
예, 아베 총리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가 미국 일본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걸 확인받을 방침입니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미국과 일본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게 행동한다는 내용인데요. 중국은 이 섬들을 다오이다오라고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간접적으로 미국의 지지를 받겠다는 의도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에 이어서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매티스 장관은 아베 총리와 회담한 뒤에 이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에 포함된다고 확인했고요. 또 화요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이네요.
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럽 지역 안보 협력체죠. 오는 5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동안 나토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기간 내내 이 나토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었고요. 나토 회원국들이 공정하게 비용을 내지 않아서 미국이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었습니다. 취임 직전인 지난달에 유럽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유럽 지역의 안보에 나토가 필요 없다는 이 나토 무용론을 강조해서 유럽 지도자들이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 나토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이 첫 외국 정상과의 만남이었던 지난달 28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나토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100%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나토에 대한 입장이 바뀐 걸로 공식 표시한 건데요. 엊그제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나토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약속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지휘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나토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템파에 있는 미 합동 특수전 사령부와 중부군 사령부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군 지휘부에게 우리는 나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전부터 강조해왔더니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필요성은 다시 한번 지적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유럽 지역 안보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무용론에서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회원국들의 비용 부담 압박은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8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서 국내 총생산 대비 22%로 규정한 이 방위비 분담금 방침을 지키고 있는 건 미국과 영국, 폴란드,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렇게 5개 나라뿐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다음 달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를 결정했다고요?
예, 홍콩 당국을 이끄는 행정장관 선거가 다음 달에 있는데요. 이 선거에서 중국 정부가 캐리 람 전 정무사장을 지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홍콩 현지 매체들이 화요일 일제히 전했습니다. 홍콩 정부기관의 장관급을 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정무사장은 이 모든 장관들을 아우르는 이 총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자, 캐리 람 전 정무사장을 중국 정부가 지지하기로 한 배경은 뭡니까?
예, 중국 정부에서 홍콩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최근 선전에서 친중파 홍콩 정치계 인사들과 만났는데요. 람 전 정무사장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졌고 또 애국심을 충분히 보여줬다면서 지지 의사를 통보한 걸로 홍콩의 언론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 중국 정부가 특정 후보를 밀고 있는 거군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음 달 26일에 진행되는 이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직선제로 실시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이 보통 선거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 선거위원회가 친중국 정부 인사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이라든가 이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는 측의 입후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당초 재선에 도전이 점쳐졌던 렁충잉 행정장관은 얼마 전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캐리 람 전 정무사장 외에 존 창 전 재정사장, 레지나 입 신민당 주석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시행 문제를 놓고 화요일 구두변론을 청취합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베시 디보스 교육장관 지명자의 인준을 막기 위해 24시간 마라톤 연설 시위를 벌였지만 결국 인준안이 통과했다는 소식. 또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을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으로 향해 있는데요.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화요일 연방 제9항소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이 진행되는데요. 항소법원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조만간 결정이 나오리란 관측이 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서 결국 정부가 승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스파이서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Clearly the law is on the president's side. The constitution's on the president's side. He has broad discretion to do what's in the nation's best.
법과 헌법이 대통령 편에 있다고 스파이서 대변인은 말했는데요.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국가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는 겁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행정명령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수정하거나 전략을 바꿀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 여기서 소송 내용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관한 건데요. 이란과 이라크,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수단, 리비아 이렇게 7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이들 7개 나라가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인 나라라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에 대한 차별이라는 거죠.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의 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워싱턴주 시애틀 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자, 그러자 정부가 즉각 항소했죠.
그렇습니다. 행정명령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당사 측에 각각 견해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고요. 단순히 이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요일 전화로 구두 변론을 듣겠다는 겁니다.
네. 자, 양측이 어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주장을 폈는지 살펴보죠. 먼저 정부 측 주장입니다.
네. 앞서 스파이서 대변인이 말했듯이 이민이나 외교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1952년에 제정된 이민국적법을 근거로 드는데요. 이 법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986년에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쿠바와 리비아, 러시아 등 일부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던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네, 법무부가 근거로 든 이민국적법은 1965년에 개정된 법으로 제한된다는 주장을 펴는데요. 1965년 법은 국적에 따라서 이민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에 적용을 받는 7개국 국적 자가 미국 땅에서 테러를 저지른 일이 없다고 지적했고요. 행정명령이 다시 이행되면 심각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개 주뿐만이 아니라 존 케리 전 국무장관 등 여러 전직 행정부 관리, 16개의 다른 주정부와 거의 100개에 달하는 미국 첨단 기업이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행정명령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리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냐에 관한 겁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장관 지명자가 아직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위원회 표결에 전원 불참하는 식으로 지명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러자 공화당 의원들이 규정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 지명자,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 지명자가 바로 그런 경우였죠.
예, 자, 이렇게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월요일 예정됐던 베시 디보스 교육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 화요일로 연기가 됐었는데 결국은 통과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상원 회의장을 점령하고 24시간 마라톤 연설에 들어가는 바람에 인준 표결 결이 화요일로 연기됐는데요. 자, 조금 전 있었던 표결에서 결국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디보스 장관 지명자에 대한 표는 50대 50 반반으로 갈려 있었는데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고 여기에 공화당 의원 두 명이 동참한 겁니다. 이럴 때는 공식적으로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결정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디보스 지명자의 찬성표를 던지며 50대 51로 통과했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50, the nays are 50. The Senate being equally divided, the vice president.
네, 표결 결과를 발표하는 펜스 부통령의 목소리 잠시 들으셨는데요. 행정부 강요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서 부통령이 결정표를 행사한 건 미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의원들이 밤새 연설하면서 시위를 벌였다고 했는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 지명자들 가운데서 논란이 된 경우 이 디보스 지명자 말고도 여럿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유독 그 디보스 지명자가 문제가 됐던 거죠?
이 디보스 지명자가 이 지난달에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미국 교육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이 법은 공립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법이죠. 그런가 하면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 이 회색곰의 습격을 막기 위해 교내 총을 허용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예. 자, 디보스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억만장자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많은 정치인을 후원해 온 것으로도 전해져 있는데 교육개혁운동에도 힘써왔고
네.
특히 이 차터스쿨 옹호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차터스쿨은 정부 지원을 받지만 교육당국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교과 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데요. 자, 비판자들은 차터스쿨이 정부 예산을 빼어서 가는데 일반 공립학교보다 나을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터스쿨보다는 일반 공립학교를 개선하는데 더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예, 자 우여곡절 끝에 디보스 교육장관 지명자 인준을 통과했는데요. 다른 지명자들의 인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이어서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대부분 인준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교육장관 지명자의 경우처럼 공화당 내에서 또다시 이탈표가 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건데요. 몇 년 안에 현실 세계에서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를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이를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차량 공유업체라고 하면 이동이 필요할 때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에 앱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해 이용하는 일종의 택시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 자동차로 손님을 실어 나른다는 점에서 일반 택시와는 좀 다릅니다. 자, 이 차량 공유업체의 대표 주자가 바로 미국 기업인 우버인데요. 우버가 이제 도로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차량을 이용해 이용객들을 실어 나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구에 한창입니다. 자, 우버 측은 이 같은 계획에 좀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월요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 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들어볼까요?
네, 우버는 지난해 10월 하늘로 날아다니는 비행 운송 서비스인 우버 엘리베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우버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전기 비행체가 이용객을 데리러 가는 건데요. 이 회전식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서 헬기장이나 고층 건물의 옥상 같은 곳에서 사람을 태워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이 운전자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하는 건데 이 하늘을 나는 택시도 궁극적으로는 운전자 없이 그러니까 무인 운행을 목표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버 측은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조종사 없이 무인 컴퓨터 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15분이면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 측은 이 작년 10월에 발표한 관련 백서에서 우버는 하늘을 나는 차 개발에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헬리콥터와 닮았지만 더 조용하고 저렴한 비행체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비행체 개발 업체와 규제 당국, 정부 등과 협력한다면 10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우버가 영입한 전문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나사에서 30년간 일해온 마크 무엇인데요. 지난 2010년에 이미 나사에서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헬리콥터형 차량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무엇이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에서 3년 사이에 조종사가 탑승하는 이 몇 가지 초기 단계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우버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외에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벌써 시범 운전에 들어갔다고요?
예, 우버는 차량 공유 업체 업체지만 최근 자율주행 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투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자율주행 우버택시가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기사를 동승시켰지요. 또한 우버 산하의 자율주행 사업인 오토는 맥주 2천 상자를 실은 자율주행 트럭이 약 190km 구간을 달려서 맥주를 배송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자, 오토 측은 자율주행 차량의 이 상업적 이용이 상용화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앤디 그래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Back Home, 집으로 돌아오다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m gonna need you to raise your glass. I don't care what you put in it. Here's the nights that you can't take back. We live hard, but we love to laugh. And we all thought that we'd get rich fast. Hop the plane out for greener grass. Found out the green is cash. Don't compare to the friends at last. See, we won't forget where we came from. This city won't change us. We beat to the same drum. No, we won't forget where we came from. This city can't change us. We beat to the same drum. The same drum. Sunglasses, Red Bull and minivans, and people who had your back when the world didn't understand. See, we won't forget where we came from. The city won't change us. We beat to the same drum. No, we won't forget where we came from. The city can't change us. We beat to the same drum. The same drum.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여간 공석이었던 연방 대법관 자리에 닐 고서치 콜로라도주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하면서 닐 고서치 지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듯한 모범생 출신 판사.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1967년생으로 올해 49살입니다. 미국 중부 콜로라도주 덴버 출신이고요. 어머니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 미국 최초로 여성 환경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고서치 판사는 1988년에 미국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고요. 이어서 1991년 하버드 법률 전문대학원을 역시 우등으로 졸업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하버드 대학원 졸업 동기이기도 합니다. 고서치 판사는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고서치 판사라는 지인들은 고서치 판사를 반듯한 모범생 출신의 타고난 법조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서치 판사는 부인 루이스 씨와의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길.
닐 고서치 판사는 1991년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은 데이비 센텔 판사의 서기를 시작으로 바이런 화이트 전 연방 대법관, 앤서니 케네디 현 연방 대법관 등 쟁쟁한 판사들 밑에서 일하면서 법조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Justice Kennedy was incredibly welcoming and gracious. And like Justice White, he taught me so much. And if you've ever met Judge David Sentell,
닐 고서치 판사가 연방 대법관 지명을 수락하면서 자신을 법조계로 이끌어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소리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후 고서치 판사는 민간 법률회사와 법무부를 거쳐서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습니다.
When he was nominated to the 10th Circuit Court of Appeals, he was confirmed by the Senate unanimously.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고서치 판사가 만장일치로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고서치 판사가 만장일치로 상원의 인준을 받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면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고서치 판사는 1991년 당시 43살이었던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 이래 가장 적은 나이에 연방 대법관에 지명된 판사이기도 합니다.
보수주의자, 헌법 원문주의자.
보수주의자, 헌법 원문주의자. 닐 고서치 판사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한결같은 표현들인데요. 닐 고서치 판사가 지명을 수락하면서 했던 연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It is the role of judges to apply, not alter the work of the people's representatives.
판사란 의회가 만든 법을 적용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를 수정하거나 고치려 해선 안 된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고서치 판사를 1년여 전에 사망한 미국 사법계 보수주의의 거목이자 열렬한 헌법 원칙주의자였던 앤터니 스칼리아 연방 대법관의 뒤를 이을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서치 판사는 앤터니 스칼리아 대법관과 가끔 낚시를 하던 막역한 사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서치 판사는 현재까지 낙태와 직접 연관된 재판은 한 적이 없어서 이 낙태 문제에 대한 고서치 판사의 생각이 어떤지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는데요. 민주당과 대부분의 언론들은 고서치 판사가 낙태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걸 들어서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낙태 반대자들은 고서치 판사가 성공회 신자라는 이유를 들어서 낙태를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고서치 판사는 하지만 안락사나 조력 자살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서치 판사는 또 민간 사업체 고용주들이 종교상의 이유로 피임약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해서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오바마 케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판결을 내린 적은 없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총기 소유 권한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아있는 관문 상원 인준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시대를 막론하고 미국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He is the man of our country and a man who our country really needs and needs badly to ensure the rule of law.
트럼프 대통령은 닐 고서치 지명자가 논쟁할 여지 없이 자격을 갖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를 위해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차관 대행을 지낸 닐 KTR 조지타운대 교수도 최근 뉴욕타임스에 고서치 지명자는 법치를 다시 확립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면서 정당을 떠나 인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우호적인 목소리도 많은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서치 지명자의 보수적인 성향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이전에 내렸던 판결 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방대법관은 상원 법사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쳐서 상원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 표를 얻으면 임명되는데요. 하지만 현 상원 규정에 따르면 소수당은 상원 의원 60명 이상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 투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는 이른바 종결 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수당인 민주당은 고서치 판사의 인준에 60명의 지지가 필요한 바로 이 절차 투표를 요구하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법조문과 원칙을 중시하는 고서치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 과정을 통과하고 연방 대법관 자리에 오르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lk your way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입니다. 오늘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야, 우리 반에서 네가 첫 번째로 과제 발표한다며? 라고 하자 마이크가 I know, I'm dreading it. 응, 맞아. 그런데 많이 부담되네.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그래서 교수님께 나 먼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시면서 꼭 내가 먼저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야 교수님을 그렇게 해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라고 대답하네요. 마이크가 푸념하듯이 I know, well, wish me luck 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Today's phrase is talk. T-A-L-K. Talk. Your way. W-A-Y. Way. Out. O-U-T.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means to get out of a difficult situation by verbally persuading the other person or giving a smart explanation. 네,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은 변명을 대고 무엇 무엇을 모면하다 또는 무엇 무엇을 안 하려고 적당히 이유를 대다 라는 뜻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럴듯한 말로써 위기를 모면하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잭 어머니가 잭에게 설거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잭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며 안 하려고 하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Jack, stop talking your way out of doing the dishes and just do it. 적당히 변명해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라고 말이죠. 네, 이젠 talk your way out.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heard that you're the first one in the class to present your project.
I know. I'm dreading it. I tried talking my way out of this by speaking to the professor, but it didn't work. He said I have to present first, no matter what.
You can't talk your way out of that with your professor. What were you thinking?
I know. Well, wish me luck.
Let's review.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means to get out of a difficult situation by giving smart explanation or giving a verbal persuasion. Talk your way out. To talk your way out of something. Now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어 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I know just how to scheme. I know just when to face the truth. And then I know just when to dream. And I know just where to touch you. And I know just what to prove. I know when to pull you closer. And I know when to let you loose. And I know the night is Every time I see you on the rays of the sun, I'm streaming through.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보스니아 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튼 협약이 조인된 지 거의 2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사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은 증오를 심고 이웃 간의 갈등을 촉발하며 나라를 민족 간 분열로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적인 번영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민족만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데이튼 협약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하나의 주권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레프브리카 세르프스카라는 두 체제가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튼 협약의 이행을 위한 최고 대표실도 설치됐습니다. 1997년 국제사회는 최고 대표실의 본 권한이라는 명칭에 특별한 법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정치 세력들이 평화 합의를 완전 준수하도록 감독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도 2016년 9월 레프브리카 세르프스카의 밀로라드 도디크 대통령은 1월 9일을 레프브리카 세르프스카의 날로 제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9일 도디크 대통령은 세르프스카의 날을 국경일로 기념했습니다. 국민투표와 국경일 제정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금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경일 제정은 레프브리카 세르프스카에 사는 비세르비아인들을 차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헌법재판소에 반기를 들고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데이튼 평화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점을 들어 밀로라드 도디크 대통령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관할 내에 있는 도디크 대통령의 모든 재산이나 이권은 동결됩니다. 미국인과 도디크 대통령의 금융거래도 금지됩니다. 미국은 데이튼 협약에 대한 도전 그리고 레프브리카 세르프스카의 분리를 위한 어떤 주장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